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을 다 같이 펴시고, 6장에, 내용은 6장 전체인데,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은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를 함께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약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베데스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에, 5장의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안식일에, 이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관한 그 논쟁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다루려고 하고 있고, 오늘 이제 6장에 와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이제 소위 오병이어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이제 전개되는 그 어떤 정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앞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들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일단 요 말을 조금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들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요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기간 중에 언제쯤 되겠나 했을 때, 제가 분별하기로는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기간 중에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더라 이랬는데,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이 6장에서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장에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맞으셨고, 그다음에 6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을 사셨기 때문에 만약에 유월절에 태어나셨으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에 3년을 사셨으면 딱 유월절에 태어나신 것이 되는데, 3년 반, 그러니까는 6개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6개월 차이가 나는 명절이 뭐죠?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에 태어나셨다고 볼때첫 번째 유월절까지 6개월이 걸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기까지 1년이 더 걸리면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시점쯤에는 이미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면서 명성을 얻으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 6장 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그 이 귀족의 그 아들, 가버나움에서 그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예,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전장에 있었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합자 고치신 사건이 두 가지밖에 소개는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이제 순서상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볼 때에는 이미 이 시점에는 상당히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명성을 얻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러한 중에 고로한 어떤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빵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오병이어 그러는데 말 자체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지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제 부르기 위해서 다섯 개의 병, 떡병자 써서 다섯 개의 떡과 이제 두 개의 물고기, 두 마리의 물고기 이렇게 이제 부르고는 있지만 이것을 이 마가복음 6장에 가 보면은 5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기적의 명칭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빵의 기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의 기적. 이게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빵의 기적을 성경에 있는 기적을 기적 그대로 믿지 못하고 어떤 합리주의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다. 빵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점심을 다 싸우긴 싸웠는데 다 감추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이 자기 것을 이렇게 내드리는 걸 보고 다 양심에 찔려서 자기 걸 다 내놨더니 이게 이제 풍성하게 됐다. 그게 무슨 기적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의 소설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빵의 기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 빵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했더니 6장 14절에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대언자, 즉 메시아, 약속된 그 메시아이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이 빵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건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이 이제 대단히 유명한 사건인데 제가 이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빵에 이제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기적이죠. 15절에 보면은 빵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육적인 필요를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에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떠나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그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파도로 인해서 거센 파도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막 고역을 치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서 그 배로 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 이건 뭐 당연히 기적이죠. 이거는 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해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때 제자들의 반응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마가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참고로 이 빵의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14, 6, 9, 6, 요렇게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요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51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한량 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그러면서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신 거예요. 단순히 그런데 또 단순히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한낱 어떤 신흥 종교의 교주 역할밖에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이제 근본적인 그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을 사람이 믿게 하려는 그 의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고,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자신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분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빵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이 빵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왔을 때 예수님과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이제 일부인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끈질기게 쫓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뭔가 이상한 거 발견이 안 되시나요? 아까 그 2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큰 무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데 뭐냐면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 기적들을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기적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영웅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그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대언자, 그 메시아 왕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서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데를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 뭘 할지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러한 것이 지금 메시아의 어떤 표적, 메시아의 사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과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기적들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아, 이분이야말로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미한 확신이라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장 2절에서는 그러한 어떤 희미한 확신이라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빵의 기적을 보고 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메시아 표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빵 먹은 거, 밥 먹은 거, 공짜 밥 먹은 거, 무상급식 해준 것, 이것만 이제 사람들에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 자체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서 떠나서 그저 오늘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공짜 밥 먹었다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그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이 태도를 고쳐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사역을 계속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단히 준엄한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분명한 어떤 지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일종의 저주를 내리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 효력을 충분히 너희에게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신 것이 범죄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벌이었어요. 벌, 형벌이었어요. 이 육체로 사는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런 현실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빵빵빵빵 돈돈돈돈 일일일일 이것만 추구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하신 거니까 내가 그 땅만 바라보면서 땅을 가는 그 일에만 내가 내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벌을 줍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내쫓기도 해요. 집에서 내쫓기도 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심지어 내쫓았을 때 그게 정말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좀 반성해라, 그 얘기예요. 너 네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이게 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좀 벌을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부모와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가 노력해라. 뭔가 좀 이걸 통해서 뭔가 좀 깨달아라. 이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가 열매가 다 너희 것이니까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마에 땀을 안 흘려도 빵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래, 너와 나와는 이젠 끝장이야. 더 이상 난 너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마에 땀이나 흘리면서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 너와 나는 끝이야. 하늘을 올려다볼 생각하지 마. 이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그 과정에서 아, 인간의 도대체 이 삶이라는 게 원래 이랬던 건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죄가 뭐고, 아,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그런 도구로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28절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썩어 없어지는 양식,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어떤 일 이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과도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부터 이렇게 머리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을 믿는 것이다. 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해석해보면 이런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발로 뛰어다녀도 믿음 없이 행한 어떤 섬김, 봉사는 다 뭡니까?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꽝인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 어디로 쏙 빠져버리고 절기 지키는 것, 뭐 손 씻는 규례 지키는 것, 뭐 이런 어떤 율법의 어떤 자구 하나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지키는 것,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 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잡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럴 것도 없이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어떤 믿음의 차원, 믿음의 문제보다도 내 몸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뭔가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제 육신은 지금 부글부글하고 저는 정말 이거를 제 육신의 혈기로 정말 이렇게 처리하고 싶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는 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인식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뭘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나는 데 섬기는 걸 해요. 드러나게 섬기는 거.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교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평생을 새겨가면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몸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가? 그건 사실 별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만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별로 그래서 참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30절, 31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대뜸, 그럼 당신은 뭘 보고 믿으라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보고 당신을 믿으라는 거요? 당신 도대체 모세처럼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바로 직전에 빵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물론 그 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통 지금 공짜 빵 먹었다, 공짜 식사했다는 그거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는 그걸 계속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언자가 맞다면, 그러면 모세처럼 그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소?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이 굽히지 않는 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이 행하는 그 무상급식을 보면서 당신을 따른 것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해줬는데, 모세 시대 이스라엘도 다 그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못 받을 게 뭡니까? 지금 계속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본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정하시는 그 이제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빵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즉시 모세 시대의 만나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앞으로 매일 너희에게 이 옷방이요. 이 빵의 기적을 내가 매일 베풀어주지. 그럼 니들이 나를 믿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냐면 모세시대의 만나의 기적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모세라는 이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이걸 지금 일단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세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빵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 하나와 두 번째. 만나는 그저 육체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음식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게 될 어떤 분,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32절과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니라. 예.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빵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만나의 실체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만나는 어떤 인격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단지 그냥 어떤 곡물, 곡식, 곡물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분, 한 인격에 대한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빵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34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저 먹는 거. 예. 지금 이걸 예수님이라고 연관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지금 이 만나. 실제로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빵 문제에만 매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사마리아 수가의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내가 네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레박도 없는 분이 대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한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 그걸 좀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로 더 이상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게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물, 그 야곱의 우물의 물에 묶여 있어서 깨달음이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 빵의 문제를 예수님 자신과 연결시키고 계신데도 지금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아 그러면은 그 만나 같은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깨달음이 없게 되면 짐승처럼 땅에 있는 것에만 이렇게 관심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다 분명하게 만나의 그 실체가 예수님 자신인 것을 밝혀주십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빵의 실체, 만나의 실체를 자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결코 주리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되면, 사람이 먹게 되면 결코 주리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결코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40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배고프지 않게 되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7절에서 51절까지도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목적 자체가 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 하나의 사건의 발단으로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베데스다 사건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베데스다 사건은 단순히 그 병자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이 베데스다 사건 이야기보다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 즉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 그 부분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던 거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빵의 기적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매일 그거를 이루실 수도 있지만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6장의 뒷부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 빵의 실체가 예수님 되신다는 이 내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빵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결코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게 되면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과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어떤 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단순히 뭘 짐승 잡아먹고 뭘 해서 이렇게 사는 문제 그거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이 뭔가를 숭배한단 말이죠. 숭배. 그 숭배하는 마음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엔 죄의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그 종교를 찾는단 말입니다. 구원의 방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방도를 찾을 때 인간에게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 배고픔의 문제, 영적 갈증과 영적 배고픔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55절 56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문제만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 다워지는 문제를 지금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두 측면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꼴을 얻는다는 말씀에 일단 주목해 보세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얻는 생명은 뭐고 풍성한 생명은 뭘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는 문제예요. 땅땅땅.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내 자녀로 내가 입양했노라. 땅땅땅. 법적으로 선언되는 문제예요. 생명을 얻는 문제는. 그런데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지금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인간에게 있는 어떤 근원적인 종교적인 갈증, 갈망, 뭔가 그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닭을 죽여서 닭피를 내든 돼지를 죽여서 돼지피를 내든 뭐 인신공양을 해서 용왕에게 뭘 바치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죄의식을 해결하고 막연한 어떤 신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그 마음의 종지부를 찍는, 그렇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는 그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이 피를 마신다는 것, 이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로마 캐톨릭의 개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미사를 합니다. 매스, 미사를 해요. 예. 그 미사를 할 때 사제가 이 빵덩어리에 축성을 합니다. 영성체라고 하는 빵덩어리에 축성을 하면 그러면 이 빵덩어리가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돌려가며 먹입니다. 사제가 이 포도주를 축성을 하면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법이죠. 마술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돌려가며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거기에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미사하면서 그걸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이게 실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했으니까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육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혼란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이거 도대체 저 사람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인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니? 자기 피를 받아 마시라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에겐 깨달음도 없고, 이게 지금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66절에 보니까 실족하고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육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니들이 실제 내 살을 뜯어먹은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 피를 짜서 마신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육은 아무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예, 육, 빵, 돈, 빵, 밥.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그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조금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곳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문제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곳이 있습니까? 아멘. 예.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가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늘 주의 만찬 할 때에 보는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지만 한번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냐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찢긴 몸을 이 빵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자해를 해서 실제 자기 살을 나눠주신 것도 아니고 손목을 끊어서 피를 받아서 물 마시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스를 사용해서 포도즙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곳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긴 내 죄를 위해서 찢겨 주신 예수님의 살을 라고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가시관을 쓰면서 찢기셨는가? 왜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 내 죄 때문이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살이 왜 그렇게 난도질 당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또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래서 그 피를 믿을 때 내 죄가 온전히 씻기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순간에만 내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살과 피의 효능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이 내 인생을 매 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일부가 돼요. 여러분 근육 보시면 그 근육이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먹은 돼지와 여러분이 먹은 닭과 소와 생선과 뭐 콩과 이런 거로 지금 요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뼈, 여러분의 뭐 피, 모든 여러분의 지금 몸이 다 지금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어쨌든 그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여러분의 근육이 되어 있고 지방이 되어 있고 피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체질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일부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섭취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체질이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변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 신분은 거지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체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거지 체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저한테도 구원받기 전에 그 거지 체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섭취함으로써, 즉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섭취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체질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내 거지 체질이 예수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사람의 체질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내 체질이 변해가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빵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문제를 구약의 만나와 연관지은 그 사람들에게 만나의 의미를 해석하시고 영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는 시편 78편 24, 25절에 보니까 하늘의 곡식이다, 천사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심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의도는 무상급식이에요.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그냥 무료로 공급하시는 시스템,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모형이 뭡니까? 그게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 오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시 모든 걸 책임지시는 그 시스템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물론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왜? 광야에서 이리저리 지금 텐트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길 때마다 지금 짐 싸가지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마당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육적인 양식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만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단순히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그 목적을 잘 니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건 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자, 빵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게 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해서 로또를 맞게 하셨다.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쉽게 일단 얘기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대박 아이템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세요. 순간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빵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인간,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풍족히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아담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공급해 주셨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인간이 농사짓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거 공급하시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빵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너희가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만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법. 너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를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너희가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냥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만나였다. 자, 무상급식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적인 개념을 영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육적인 이야기들, 육적인 현상들과 육적인 사건들을 영적인 개념, 영적인 문제로 전환해서 적용하는 것을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깨닫는데 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닫는데 둔했던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깨달음의 문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달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매 순간 깨달음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주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 끊임없이 책망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깨달음이 그렇게도 없느냐. 계속 책망하세요.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잠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네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언더스탠딩, 깨달음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그 진실하신 분이신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쭉쭉쭉쭉 나가면서 이렇게 원하노라.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영적 깨달음을 얻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 2절. 거기도 보니까 2절의 뒷부분에 가보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는데 둔한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한 기쁨과 성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이렇게 처음에 열심히 내는 듯 하다가 금방 지푸레 지쳐서 자빠집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약의 이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이었다는 오늘의 이 본문과 같은 이러한 종류의 깨달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라, 스타디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 만나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이 성막의 의미가 그런 거였구나. 이 희생물의 의미가 그런 거였구나. 절기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구약의 어떤 모형으로 주어지신 것들이 신약에서 해석이 될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우리가 이 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이렇게 회복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자꾸 깨달아갈 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금방 실족해요. 특별히 저희 같은 이러한 교회 시스템에서는 뭔가 막 이렇게 뭐 몸으로 뛰고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저희는 뭐라 그래요? 조금 쉬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쉬시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제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 영이 강건해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성장해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이게 성장도 없고 믿음 생활도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깨닫는 것,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네. 네. 깨닫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생명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의 근육이 붙어가고, 그러면서 참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다 배워가시도록 하십시다. 예, 아멘. 이렇게 찬송 한 장 하시고 일단 제가 기도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226장을 같이 보십시다. 226장입니다. 226장 조용히 예수님 보라. 226장입니다. 조용히 예수님 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내 모든 생사와 복을 손 안에 쥐고 계시네. 조용히 예수님 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내 맘에 깊은 근심도 아시는 분 주 하나. 4절입니다. 이 세상 풍랑만 날 때 주 안에 피난처 있네. 그 크신 주의 권능이 모든 것 물리치시네. 조용히 예수님 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아시는 분 주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라.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우리의 육적 필요, 즉 빵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참 빵만을 생각하고 참 우리의 시선을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건 어느 순간에건 다 공급하실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신 오늘의 이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빵이신 예수님, 그분을 사모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섭취하고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내 영의 살이 되고 내 영의 피가 되고 근육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